로마서를 가기 전에 신앙의 질문과 이슈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 주제로 미니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다룰 이슈는 그리스도인과 국가 또는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 번의 설교로 이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령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미묘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원리는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그렇고 또 브라질, 또 유럽에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아시아는 조금 제한적이죠.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고위공직에 올라간다든지 할 때에는 여러 제약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그 원리는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두 나라 사이에 우리가 이중국적자, 세상에서 이중국적자라고 할 때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유불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내가 미국 시민이면서 한국 시민인데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람이 똑같이 균등하게 태도를 가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또 사안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나라의 가치는 동일한 걸까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이런 경우들을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원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피고로 서셨습니다. 때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인들이죠. 성전 경비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날 붙잡히셨습니다. 붙잡혀서 예수님은 바로 안나스, 사실 전임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 현 대제사장이고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대제사장에게 또 보냅니다.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가서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을 받고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의 이제 법정에 서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신 채로 붙잡히셨는데 결박을 풀어주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은 결박을 당한 채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밤을 새도 초췌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얼마나 초췌하고 지쳐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선 총독 빌라도는 지난 밤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군중들 앞에 설 것이고 또 중요한 사건, 지금 어떤 게 이 유대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슈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이슈의 주인공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나름 한껏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했겠습니까? 그 초췌해진 예수님을 대면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말은 이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헬라어 표현은 매우 경멸적인 어조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단순히 보통의 의문문이 아니라 보통의 질문이 아니라 너 거기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이렇게 물었겠죠. 이에 대한 주님의 유명한 대답,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부정적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은 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이라는 사실은 긍정을 하시는 것이죠. 내 나라라고 그러시니까요. 내 나라는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이에요. 빌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왕이신 당신의 통치와 권위가 이 세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영토는 저쪽 하늘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통치권, 나의 왕권은 네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주님은 저 세상의 왕이시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죽기만을 바래야죠. 빨리 내 왕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저곳의 왕이시지 여기의 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시민일 수도 있고 미국 시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다 가짜고 우리는 저기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그런 의도로 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껍데기 뿐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죠. 다만 바울사도는 우리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국적이 하늘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국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가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있고 바뀌기도 하고 변화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할 것 없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 아버지께서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한 제국의 황제도 아닌 한 제국에서 아주 변방에 유다라고 하는 변방에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 그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한껏 위엄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신데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가 왠지 내가 갑인데 왠지 을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나 하면 19장으로 가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내 나라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그 말을 오해하지 마. 네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어질 수 없는 권세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인 대왕이라고 불렸죠. Great King이에요. 대왕이라고 불렸던 헤롯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아이러니하게도 왕에게 진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죠. 빌라도가 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빌라도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제자들도 그렇고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당장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거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나는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또는 나는 어느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빌라도가 생각하는 차원의 국가의 개념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쉽게 붙잡히지 않으셨겠죠. 왕이 그렇게 쉽게 붙잡힙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붙잡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병사들은, 목숨을 걸지 않는 병사들은 처벌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나라에서 상명하복의 이런 질서 속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혹은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를 모으시고 세를 불리시고 그래서 당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약간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렇게 무력과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지 근데 내 나라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왕이고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빌라도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온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셨다면 왕이신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일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고초를 겪을 일도 없었겠죠.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동원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의 악한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셨겠죠.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는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빌라도는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소리야? 뭐야? 주님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어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한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 구원과 심판에 관한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백성을 얻으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진리에 응답하고 그 말씀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는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빌라도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역사의 많은 고대의 제국들, 로마가 서기 전에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칼과 무력으로 정복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철권으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진리로 설복하고 진리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그 왕권을 인정하고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나라다. 물론 내가 그런 나라를 본 적은 없겠지만 다른 차원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첫째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는 잠정적인 것이고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관계해서. 이 말을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적용된 사례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냥 생각난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수년 전에 서울의 한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까지는 났지만 돌려주라고. 그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겠죠.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공공의 구에 속한 땅인데 이걸 사용해도 괜찮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나중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 법 위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잘못 짚은 것이죠. 이것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악한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일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겪고 손해를 입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세상의 법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어, 교회는 그래도 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지만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충성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두 나라에 대한 정의와 두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섞이거나 또는 그 순서가 뒤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나라가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나라를 세우는 방법에 관한 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은 내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피와 전쟁 위에 세워지는 너의 나라와는 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원전 27년부터 통치를 했고 아우렐리우스가 서기 18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한 200년 정도 되죠. 이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로마의 평화죠.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로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까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Prince of the Peace,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평화의 왕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느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만드십니까? 강압하십니까? 그들을 폭력으로 인정하도록 강압해서 진술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두 번이나 얘기한 그 평강의 왕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설복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강압 아니죠. 역사 속에서 십자군을 일으켰고 한 200년 동안의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했을 때 생기는 피비린내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라고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제자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추종자들을 새를 불리기 위해서 가는 것마다 새를 모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손에 칼을 들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고난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처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거의 꾸짖고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을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에는 항변하여라고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말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일 주님께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심한 말씀이라 잊어버릴 수 없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너는 모르는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차원이 다른 거야.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후에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힘과 정복이 아니라 약함과 고난의 방식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만 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열두 군단이면 얼마일까요? 한 군단이 6천명이니까 7만 2천 용사가 아니고 7만 2천 천사예요. 내가 그들을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 칼을 칼집에 꽂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베드로는 이 세상 차원의 나라, 그리고 그건 뭐예요? 이분이 왕이신데? 메시아인데? 자기가 조금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이제 무력으로 정복을 하셔야죠. 로마를 내쫓으셔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위 승리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거부하시죠. 세상적 방식을 거부하시죠.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반적인 국가의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과 그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여러분 대다수가 대한민국 시민이시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애국을 하는 건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이 애국을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나라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만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혼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혼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약함과 고난의 방식이 아닌 힘과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겠죠.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세를 불리겠죠.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들을 선동하겠죠. 그리고 힘을 과시하겠죠. 여러분, 요즘에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르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드러나기도 하고 거의 드러나지 않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40년의 한국교회 역사에서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은 때가 있었나? 제 생각에는 없었어요. 한국교회 살면 없었어요. 개독교라는 말을 할 때에도 그나마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할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말도 쏙 들어갔어요. 욕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 나라에 목을 메고 자신과 다른 편에 산 사람들을 서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다 못해 악마화하고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 묻는 빌라도에게 주님이 마치 그래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로마 제국처럼 힘으로 내 나라를 세우고 말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적용적인 원리를 견지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 조건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 만약 이웃 국가의 시민을 향한 적대감과 혐오와 증오와 배타적인 감정으로 작동하게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건 정당한 나라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이기적 집단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 비판적 사랑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틀려도 우리가 오라, 뭐 나 잘못돼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맹목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 비판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나라를,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분별한 애정과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국가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분별과 지혜는 사라지고 말고 종교적인 광분만이 남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내가 속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맹목적이지 않으며 제한적이며 비판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치적인 세를 과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나는 나라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했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여기서 진짜 자기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며 염려가 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럴듯한 조직을 만들고 군중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집회를 기획하고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 양, 또 대한민국을 세우는 게 마치 교회의 사명인 양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을 볼 때 염려가 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를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쇠를 불려서 떠들고 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차원이 달라. 주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들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도 성질이 있는 거 알아. 너희들도 한번 그냥 확 해버리고 싶은 거 알아.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이라는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들으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기도하십시다.